지금 일기 신도시들은 어때요? 주택 가격이. 요즘에 뭐 주택 가격들 많이 주춤한다, 떨어진다 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도 뭐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일기 신도시는 가격이 오히려 더 올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네. 뭐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는 별로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솔직하게 네. 얘기해가지고
거래가 뭐 안 되죠.
거래 절벽인 거는 뭐 이전부터 절벽이었고 네, 네. 근데 실제로 급매물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되게 웃긴 게 서초 강남 용산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정작 마포라든지 송동구라든지 송파구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네.
뭐 그냥 횡복 혹은 뭐 급매물도 실제로 좀
네네네.
있고 근데 이제 서울도 외곽 가면 진짜 급매물들 나와 있는 상태들 이유인데 경기도권은 더 심각하죠.
아.
근데 경기도권 심각한 와중 속에서
네.
일기 신도시들은 가격을 방어하는 거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많게는 한 1억 적게는 한 몇천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단하다는 거죠. 다른 데든 흔들리는데 네네. 본인만 버티는 걸 떠나서 네네. 오히려 올라가는 부분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적인 부분들은 더 크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전 테마 가 네. 명확하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일산이나 뭐 분당이 있고 그다음에
평촌, 삼본, 평촌? 중동.
아, 평촌 3번 중동.
뭐
부천이나 이런 뭐 군포나 이런 데도 안양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쵸. 지금 뭐 분당이야. 네. 워낙 좋은 곳이잖아요. 네. 분당이야 그냥 뭐 천당 밑에 분당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분당이야 뭐 아무도 뭐 무시 못하는 동네인데
네.
근데 일산조차도 투자 금액이 불과 연초만 하더라도
네.
잘하면 1억 후반 그래도 보통 한 2억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전에도 심사위원장님이랑 같이 저희 딱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이제 재건축이 뜬다.
네네.
일기 신도시 주목하라.
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산 2억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방송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산을 2억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3억은 필요합니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지나면서 이제 또 일산도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한 네. 3억 갭은 필요한 네네. 상태까지 왔고요. 그나마 이제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중반으로 그때 당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네. 한 다 2억 갭으로 움직여지고
부천도
네. 요즘 네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들 비슷비슷한데 근데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래가 될 때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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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가격대가 알게 모르게
네.
지금 몇 달 지나고 보니까 5천에서 1억씩 바뀌어 나갔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촌이나 군포는 어떤가요?
뭐 비슷합니다. 이제 평촌 좀 더 급이 높죠. 평촌은 네, 네. 한 이제 투자 금액 선이 한 5억 선들은 봐야 되고 군포도 한 3억 넘게
네.
필요합니다. 지금 참고로 얘기해 드린 거는 갭 가격이에요. 즉 매매 금액이랑 전세 금액 차이.
네네네. 네,
현금 실제 필요한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다.
네.
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올라가는 거예요?
테마가 너무 명확하다. 정말 선명하게 올라갈 이유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 얘기부터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혼탁하죠. 실제로 떨어진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뭐 진짜 떨어지는 애들도 존재하고 시장들이 워낙 이제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올라갈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지역들 테마가 명확한 지역들을 가는 거죠. 일기 신도시의 테마는 바로 재건축이겠죠.
네네네.
재건축 규제 완화가 풀린다라는 거는 일전 영상에서 신사임당님 막 풀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막 오전에 전화 받아서
네.
나와서 한 시간 막 열변
네, 토했었었는데
그 영상의 재건축이 왜 뜰 건지에 대한 사항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네.
일단은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제 안전진단 규제가 풀릴 거예요. 이 안전진단에서도 이제 도정법을 바꾸는 건 솔직히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지만
네.
왜냐하면 국회 통과 사항이라서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안전진단 기준 가중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거 풀어줄 것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풀리게 되면 당장 어디가 될까요? 30년 차 넘어간 혹은 가까워지는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기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다 뛰겠죠.
네네네.
당장 목동부터 시작해서 뭐 여의도니 뭐 상계동 중계동이니
네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비판 중 하나가 야 80년대 지어진 목동도 안전지는 다 떨어지는데 너네가
맞아,
되겠어?
맞아.
리모델링이나 해가 네. 대표적인 이야기였는데 예, 안전진단 가중치가 바뀌게 되면 이제 일기 신도시고 뭐고 그냥 이제 30년 차가 된 애들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게 1번, 그건 네. 다 뛴다.
네네.
두 번째가 바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어.
일기 신도시에 대한 또 많은 비판 중 하나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동 같은 경우는 다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네, 저층이 아파트가 있고 지분이 크고 용적률.
네. 신사인단이 뭔가 좀 아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통은 그래 입지가 좋지 뭐 그래 3대 학군지 중 하나니까 뭐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렇게 네. 뭐 학군도 워낙 훌륭하고 입지 자체도 훌륭하고
네네.
그런데 여기서도 사업성이 좋다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용적률이 낮죠. 지금 현재 100%대 초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용적률이 200% 전후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사업성이 나오겠어? 라는 비판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네. 용적률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용적률이 정말
맞아,
중요하지만
맞아.
절대적인 건 아니다.
얘기 하셨었어요. 예.
즉 일반 분이 얼마를 할 수 있느냐.
네네.
그럼 분당 같은 경우 솔직히 용적률 인센티브 안 줘도 판교라든가 지금 분당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세들을 봤을 때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즉 내가 1대1 재건축을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런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는데
네.
여기서 일기 신도시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 바로 용적률 500% 일기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용적률이 커지면 왜 좋은 거예요?
자 일단 용적률에 대한 개념은 이거예요. 이제 전체 바닥 면적에서 이제 올릴 수 있는 연면적의 합이 용적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쉽게 대지 면적이 100이에요. 100평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50평으로 갔다가 2층을 올렸으면 연면적은 또 100평인 거죠.
그렇죠.
그건 용적률은 100인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200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만큼 높게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분양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인데 용적률을 200평을 준다 그러면 200%를 준다 그러면 내가 뭐 40평짜리를 5층을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 거죠.
5층 올리면은 100평에 200%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층수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높게 지으면 뭔가 일반 분양 많아지고 그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적률이 중요한 거죠. 일반 분양 세대수 즉 연면적
네.
비율 이런 건데 그러면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네.
이걸 구분은 조금 짓는 게 좋은 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높은 게 좋다.
네네네.
근데 현재 건축된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현재 토지 활용 가치를 우리가 보았었을 때 이미 뽑아먹을 만큼 많이 뽑아먹었어요. 용적률 막 250,
네네네.
300 빡빡하게 다 지어놨어요. 그 이미 토지 활용 가치를 다 쓰고 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 예를 들어 여기는 목동이 대표적으로 용적률 100% 초반 단지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서울시 조례상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250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300%까지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네.
법적 상한이 300이지만 서울시 조례상은 250이고 여기 기부 체납이라든지 각종 뭐 인센티브 바다에
네네.
200 네네. 후반대 가든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층으로 지어놨으니까
네.
이러면 나중에 높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지을 수 있겠다.
네네네.
이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다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건축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비율들이 낮아진다.
네.
즉 사업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다 나왔어요. 용적률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되었는데 그럼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용적률 500%가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는 이게 500이라는 숫자가
네.
장난 아닌 거거든요.
500.
한번 목동 얘기해 볼까요?
네.
목동이 사업성 좋다라고 정말 뭐 사람들이 많이들 칭찬하잖아요.
네네.
근데 목동이 용적률이 100% 초반이에요. 얘도 한 12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제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상한이 몇이라고 했었죠?
250.
그렇죠. 서울시 조례상 250이 상한입니다. 그러면 더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한 130 정도를 네네. 받는 건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것보다 거의 두 배 세대수가 늘어나게 그쵸? 되네? 하면서 와 사업성 좋아요 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 찾는 용적률이라는 게 130을 더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기 신도시대 용적률이 200% 전후거든요. 그래도 한 220이라고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해볼게요. 네네네. 220짜리 용적률이 있어요. 네. 근데 500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늘어난 용적률이 몇이죠?
그 280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22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기 신도시 용적률 막 200% 초반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늘어나는 사업성이 없던 사업성을 만들어버리는 거고 이게 파격적인 사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진짜 네.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주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게 공약이 그러니까.
공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용적률 500% 이야기는 있긴 있었었지만 제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주진 않았었어요.
네, 네.
현실성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아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그렇게 깊숙하게 다루진 않고 설령 1대1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갈 때는 간다.
네, 네.
너무 용적률에 연연하지 말아라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네.
이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1기 신도시 특별법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어요. 저는 1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동연, 즉 이제 민주당에서 당선된 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소식이다.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법은 어렵다. 그래서 도정법 개정은 어렵지만 네. 아까 안전진단기준 가중치는 네.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국토교통부 고시니까 그냥 네. 장관님께서
할 수 있다.
그냥 바꾸려면 바꿀 수 있다 했죠. 예, 예. 그럼 반대로 말하면 법은 네. 민주당 협조가 없으면 어렵겠죠.
어렵다.
그러면 이거예요. 아무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반 제안을 해요. 이반 제안을 했는데 왜냐면 이건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반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우리 공약이 아닌데? 이거 안 돼. 네. 왜 닭장 아파트 만들려고 해? 안 돼! 하면서 막 불발을 시켜버리면,
네네.
솔직히 이거는 안 되죠. 그런 희망 고문가, 제가 이거 네. 가지고서 1기 신도시 특별법 하면서 투자하세요! 라고 했는데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네. 사람들이 욕을 하겠지. 김재경이 그러니까. 나쁜 놈. 네. 막 이렇게 선동을 했다라고 네.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근에는 좀 얘기 많이 하는 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조금 이게 계륵일 거예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민의힘에서 던져놨을 때,
네.
받자니 이거는 우리 정책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었고, 저기 뭐 그냥 받아주자니 조금 끌려가는 것 같고, 반대를 하자니, 1기 신도시가 29만 세대예요.
네.
그럼 3인 가구, 4인 가구 고려했을 때 전체 인구는 한 100만 정도 될 거거든요.
1기 신도시 다 합치면.
그러면 네. 뭐 한 2년 뒤면 총선이잖아요.
네.
거기 지역구에서만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국회의원 안 할 거예요? 분명 이 투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표심을.
그치. 1기 신도시가 일산, 분당, 안양, 군포, 부천 다 합치면 100만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네. 1기 신도시 특별법 지금 현재 기사 나온 것들은 1기 신도시만 해당이 아니라 네. 1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부로 확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산이 아니라 고양시, 네. 중동이 아니라 네. 부천시 이렇게 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표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100만 인구가 훨씬 뛰어넘어버리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반대를 하면 약간 국민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거를 이반 제안을 했어요.
네.
국회에 올렸어요. 그러면 공약은 지킨 거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건 쟤 때문이야 라는 프레임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 할 거 다 했고 민주당 네. 입장에서 이거를 받자니 뭐하고 안 받자니 욕먹을 것 같고 총선은 다가오고 네. 그런 상황이 오는 상황 속에서 약간 조금 계륵이 될 수 있는데
네.
명분이 생겼죠. 왜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네.
공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였으니까 그러면 그래 뭐 1기 신도시를 위하여
네.
뭐 우리 대승적으로 가자 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정도.
네네네.
뭐 늦으면 늦어도 아마 이제 총선 전후로는
맞아.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게 뭐냐면 주택 시장이 좀 약간 침체 국면이라 가지고 더 해주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네. 지금 현재. 그 주택시장 활성화 TF에 들어가 있어요.
신경 교수님이요?
아,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민간 영역에서 참여를 했는데
네.
뭐 좀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뭐 일주일에 막 2회씩 정말 열심히 토론하고 어떤 네. 식으로 할까 하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 주춤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대가 막 과열되어 있으면
네.
여기서 막 뭐 재개발 재건축도 풀어줍니다 하면 비판이 나오겠죠.
네네.
야 또 뭐 기름을 불난 집에 뭐 부채질하냐 기름 끼얹는다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약간 좀 주춤할 때 풀어주는 거가 오히려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네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TF도 출범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이 이제 빠르면 이제 하반기부터 하나씩 풀어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솔직히 저는 일기신 특별법이 막 대선 때 막 용적률 500% 이게 나왔을 때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봤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 지나가면서 아, 이제는 네. 주목할 때가 됐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야, 그럼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세권 중심으로 좀 용적률 먼저 풀어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1기 신도시가 29만 세대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럼 너무 많아요, 아파트가. 여기저기 다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풀어줄 것이냐? 저는 역세권만 풀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 정식으로 뭐 법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고밀 개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그렇게 갈 거라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네.
솔직히 용적률 500%로 지은 아파트 단지 보면 완전 닭장이에요. 뭐 일조권도 장난 아니고요.
그죠, 그죠.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용적률 500%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이건 난장판이 됩니다. 한번 네. 생각해 볼까요? 제가 1기 신도시만 해도 인구가 100만이라는 얘기를 언뜻 했는데
네.
용적률 500으로 풀어주게 되면 지금 인프라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집중되겠죠.
그렇죠.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학군부터 시작해서 뭐 공원들도 잘 되어 있고 뭐 살기 괜찮거든요. 근데 용적률 500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네.
당장 학교부터 과밀학급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도로 포화될 것이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 자료.
아, 예, 이게 홍콩 아파트라 그러는데.
야.
예, 홍콩이 지금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용적률 500이 아니라 예.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
네, 땅 짓고 해서. 이런 네. 식으로.
예, 약간 이런 거, 화서역 네. 프루지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네.
1기 신도시를 다 이렇게 닭장으로 만들 수는 없단 거죠.
네.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공약이 500이었는데
네.
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솔직히 500은 무리입니다. 저희가 한 350만 해줄게요 라고 하면 신사임당님이 예를 들어 1기 신도시 주민이었다
네.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불만이 오죠.
그렇죠.
네.
500이 공약이라며 그러면
그러니까.
공약은 지키긴 지킬 거예요. 근데 어떤 네. 식으로 지킬 거냐? 역세권만 풀어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부동산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네. 도시공학 전문가들 아니면 각종 부동산 연구원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네.
다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1기 신도시 전반적으로 다 용적률 500을 해두게 되면 미어 터질 거고 그러진 못하는데 이게 역세권으로만 해놓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흡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역세권인데 여기를 용적률 500을 만들어버렸다. 그럼 죄다 차 끌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도로가 마비되겠죠. 그럼 1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 있는 지역들은 그냥 지옥이 열릴 거예요.
네네네.
차가 이미 막 예를 들어 동탄에서 내려오다가 판교부터 막히다가 분당에서 그냥 멈춰 있어.
그러겠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만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
도시 계획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럼 한번 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분당을 가볼게요.
네.
분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쭉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현역 여기서도 용적률의 범위는 한 우리가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한 350을 용적률, 아, 역세권이라 보기도 하고, 혹은 네. 500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350보다는 개인적으로 500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여러분 직접 한번 찍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350으로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들을 한번 다 찍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대상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적어.
그리고 그것도 1000을 하면 거의 다 포함돼서, 네. 개인적으로 한 300에서 5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럼 500 정도로 잡게 되면 딱히 나오는 거죠.
네.
분당에서 이 50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간단 거고, 그럼 왜 1000은 안 되겠냐. 그러면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이유가 500 한번 찍어보고 1000을 한번 찍어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가,
그치.
막상 1000을 하게 되면 그냥 어지간한 1기 신도시는 다 포함이에요. 그러면 네. 아, 애초에 1기 신도시 다 해주지 이것만 해줄 건 또 뭐냐라는 얘기 분명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1000은 솔직히 어렵고 500 정도로 맞아요. 가지 않을까.
네.
역세권 범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분당, 평촌, 삼본, 일산, 그리고 뭐 중동. 중동은 또 이쪽 밑에 1호선 네. 라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라인, 뭐 송내역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네. 찍어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딱 찍어보면 단지들이 뻔하게 나와요. 이 범위 내에 있는 단지들 주목하는 게 좋은 거고.
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우리 지역은 용적률이 그나마 1기 신도시 중에서 100%대 초반인 애들도 있거든요.
네, 네.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우린 잘 갑니다 라고 떠드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역세권 가라고 해요.
역세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네. 어, 뭐 용적률 200% 초반이면 뭐예요? 네. 이 500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그거가 파급적인.
네.
뭐 시조례상 뭐 무슨 250으로 지으면 뭐예요? 어. 300 지으면 뭐예요? 우리는 500 가는데 이게 가기 때문에 딱 이 아파트들이 네. 나와진다.
어.
이 지역들을 주목해보는 게 좋고, 오히려 350은 너무 적어지는 것 중 하나가
네.
350으로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가
없어요.
이게 원의 범위에 따라서 안 잡히는 애들, 왜냐면 네. 특히 1기 신도시들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네.
역세권 주변은 성업지역으로 해놓은 애들이 업무지역대 이렇게 해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네, 네.
주거지역이 좀
빨간색이 먼저 빨간색이
그 빨간색이 이제 상업지역.
네. 거의 상업지역은 원래 그 용적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용적률이 법적 상한은 최대 100까지, 아 1000까지도
1000까지잖아요.
네, 가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용적률 겁나 높게 뽑아가지고 그쵸. 저기 그거 아니에요. 그 지금 여기도
아, 그쵸.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이라든지, 예.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갖다가 막 짓고 보면, 뭐, 800, 900, 뭐, 예.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들 예. 많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한, 개인적으로는, 저 몰라 이게 제가 이제 오피셜은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체크했을 때는 그래도, 한 350은 너무 작고 한 500 네.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막상 350으로 잘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를 간다 하더라도 다 가기보다는 역세권은 원래 좋잖아요.
네.
그냥. 그런데 사업성까지도 이렇게 높아지고 각종 테마들 실제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딱 통과가 되었었을 때 역세권만 풀어주는 쪽으로 예전 갔다 라고 하면 역세권 단지들만 난리 나겠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역세권 단지들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역세권 단지. 그러니까 딱 나와 있네요. 그러네.
그리고 좀 더 꿀팁 드리면
네.
제가 1기 신도시만 얘기했었지만
네.
뭐 어차피 지자체 여기 뭐 다 포함된다는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1기 신도시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찍어보는 거죠. 아, 반경 뭐 300에서 500 정도 되는 네. 성남이면 성남시 내가 다 들어갈 테니까
네, 네.
성남시 역세권들을 쫙 다 보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오히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그런 뭔가 네이밍 때문에 사람들이 1기 신도시만 보는데
네.
우리가 사실 성남 내에서도 역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안양 내에서도 막 역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용적률만 풀어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여기서도 연식도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연식은 당연히 재건축을 보려면
예.
30년 차부터니까
예.
이제 30년이 넘었든가 아니면 30년을 향해 가고 있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연식이 만약에 뭐 30년 넘어갔어. 그 다음에 뭐 안전진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보면은 이제 평수 있잖아, 평수. 그러면은 작은 평이나요? 큰 평이나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파트 투자는 최소 25평 이상부터 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네네. 왜냐면 전세가 잘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실사용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25평 이상으로 투자하세요라고 하는데 진짜 재건축만 본다라고 하면 작은 평수가 가성비는 있죠. 어차피 난 재건축 가서 지금 17평을 네. 혹은 22평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난 이걸로 나 분담금 좀 더 내고 33평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게 가성비는 있지만 근데 작은 네. 평수는 진짜 재건축이 돼야지만 가치가 있다 보니까 뭐 해서 재건축을 또 뭐 실거주도 생각하면 또 왜냐면 일기 신도시에서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이 일기 신도시들이 완성까지 네. 저는 최소 15년을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15년?
네. 왜냐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 시점이 언제일까요? 빨라야 1년에서 2년 뒤겠죠.
그죠, 그죠.
그 뭐 아니면 그때 내년 총선 2024년도에 총선 되면서 그때 우리 일산에서 혹은 분당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다 일기신 특별법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네. 막 그 이후에 통과시킬 수도 있다 보니까 네.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이후부터 일기신들이 출발할 건데 안전진단 이제 통과하면서 그러고서 좋았을 인가로부터 10년인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차피 멀어요.
굉장히 먼 얘기네.
그쵸.
이거 뭐, 이거 약간 그 느낌이네요. 뉴타운 처음 지정할 때 그 느낌이네.
그쵸.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잖아요. 네. 제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회로만 돌리면서 투자하는 네.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디 뭐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막 다 된다. 금방 된다. 아우, 5년 안에 됩니다. 이거 뭐가 5년이야. 막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네. 그러면서 인지하고서 투자를 해라. 그렇다 보니까 진짜? 실사용 가치를 네.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소형 평수보다는 가능하면 25평 이상. 여차하면 이제 자녀가 사줬다 하더라도 일기 신도시는 우리 몸테크가 아니라 실제 거주할 만해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워낙 네. 인프라도 잘 갖춰져 네, 네. 있어서 우리가 중동 신도시도 학군도 나름 괜찮고. 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실제로 신혼집으로 조금 쓰다가 나중에 뭐 애도 좀 키우다가 입주한다 생각해 보면 솔직히 17평 이런 거는 네. 거주에 좀 힘들겠죠.
그렇죠. 자녀가 있으면 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완전히 내가 애한테만 사주고서 그냥 실거주는 고려 안 하고 투자로만 해놨다가 간다 하더라도 지금 40대 분들은 네. 애한테 사주세요라고 하면 뭔 애야라고 하거든요. 뭐 지금 아직 애가 뭐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라고 네. 하는데 애는 시간이 많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거죠. 그러면 뭐 우리 애한테 사줬다 그럼 애가 이제 취업까지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혼집 뭐 이제 결혼 얘기 나올 때쯤에서 신혼집으로 신축 아파트 딱 들어가면 얼마나 완벽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길게 흐름을 고려하면서 네. 움직여지는 걸로 보면 정말 좋다. 혹은 뭐 너무 매몰돼서 내가 완성까지 보는 게 아니라 결국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올라갈 땐 또 가다가 또 재개발 재건축이 또 이런 비판들도 있죠. 팩트기도 한데 떨어질 때는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기도 네네네. 해요. 실사용 가치가
없으니까
거의 좀 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 보면 또 올라갈 땐 테마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됐어요 때 올라갈 게 뻔하고 네. 일기신 특별법 통과됐어요 때 올라갈 게 뻔하고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서 일단은 테마주로서 가지고 네. 있다가 약간 조금 이제는 아닌 것 같아 하면 팔고 익절하고 그러고 막 쫙 떨어질 때 오히려 나는 지금 일기신도시만 바라보고 있다가 좀 더 상급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네. 갈아타도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뭐 매몰될 거 없이 이제 막 투자를 잘 전략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일기 신도시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근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기 신도시는 지금 시점에서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투자할 때 정말 주목해 보면 좋다라고 많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사줄 수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네. 부천 중동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딱 맞아요. 네. 지금 미성년자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2천만 원 증여 공제 가능하고요. 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하면 5천만 원 증여 공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율 1억까지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2천 증여하게 되면 1천만 원, 네. 1억 5천 증여했을 때 1천만 원, 네. 성인이냐 미성년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해주는 징역 구간이 5억 5천, 5억 2천이에요. 어. 성인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서.
5억은 몇 퍼센트인데요?
5억까지는 세율이 20%입니다. 아. 그러면 5억을 증여하게 되면, 네. 이제, 즉 5억 5천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9천만 원 납부하게 돼요.
네.
5천만 원 증여 공제, 1억까지는 세율 10%, 네. 이제 4억이 되면 세율 20%에서 8천 해서 합하면 어. 9천이 되게 되는 네네. 거고. 여기서도 또 자진 신고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3% 또 줄여주게 되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9천만 원 세금 내게 되면 자녀가 남는 돈은 한 4억 얼마 되겠죠?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죠?
한 2억 개.
그렇죠. 2억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했죠? 네네. 그럼 취득세가 자녀가 2주택제를 취득하게 된다.
뭐 세대니까.
아직 뭐 세대 1이다. 네. 8.4%다. 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매가 자체가 중동 같은 경우는 아까 갭이 2억이라 했죠. 전세가 한 3억 정도 와서 매매 금액이 5억 초반 정도예요. 네. 즉 20평대 초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애한테 사주고.
아, 애가 크고 나면 재건축이 진짜로 되는 거를 그냥 쑥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정말 좋아진 것 중 하나가 네. 바로 최근에 현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6.1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네, 네, 네. 여기서 정말 핫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뭔가요?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 아, 맞아, 맞아. 내가 안 살아도 2년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되는구나.
그게 정말 획기적인 게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게 이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네, 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게 뭐 조건이 어려웠었어요. 1세대 1주택자여야만 등록이 가능했고
네네.
이제 가격도 9억 이하여야 되고
네.
그러고 뭐 또 제일 중요한 게 1년밖에 보유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았었어요. 1년 인정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2년으로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이거가 가액 기준 없어졌고 다주택 여건도 없어요. 네. 그냥 1주택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빠가 예를 들어 나는 1주택이에요. 거주주택이 있는 거예요. 애한테 네. 하나 사줬어요. 네. 8.4 취득세 내주고서 그러면 중동 사주려고 하면 증여세 고려해서 한 3억 정도 증여해주면 사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억 증여해서 뭐 그 정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애한테 하나 사줬는데 어차피 미성년자인데 실거주 할 거 아니죠.
그렇죠.
세주겠죠. 어차피 착한 임대인 할 거예요.
네.
5% 이내로 한번 갱신을 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실거주 요건 맞춰진 거죠.
네.
그러고서 애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만 30 소득 혼인 셋 중 하나 충족해서 별도 세대 구성까지 하게 됐다.
네.
독립세대주 요건 만족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세대 분리하는 그 순간 비과세로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최종 1주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냥 세대 분리하고 팔면 비과세예요.
상생임대인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애한테 사준 거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뭐 단타 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길게 그쵸, 보고 그쵸. 들어갔기 때문에 4년 임대차 해놓고 착한 임대인 2년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
네.
이거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거든요.
아하.
재건축은 그래도 몸테크가 가능해요. 네네. 아까 1기 신도시도 실거주 할 만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재개발 지역은 솔직히 실거주가 어려운데 지금 재개발 지역을 상생 임대인 어차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못해 전세금이 조금씩 올라는 가요. 근데 재개발은 그냥 살아주면 감사해.
아, 상생임대인 되니까.
원래 나는 착한 임대인이었어.
예, 원래 착하지.
오, 이 재개발은. 5%가 뭐예요? 예. 살아주면 감사해요.
예.
뺀다라고 하면 아우 씨 이것도 어떻게 맞춰? 이게 또 피곤합니다.
유리창 막 다 깨지고 막.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수리비가 더 나가요. 예. 그래서 원래 나는 착했는데 착한 임대인 칭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게 핫해진 것 중 하나 네. 상생임대인 제도고 이게 또 지방에서 상경 투자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지방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 할 때 그래도 내가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인데 라는 네. 생각도 항상 있는데 즉 세후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이 상생임대주택이 있다 보니까 지방 사람들이 최근에 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지금 지방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뭔 강의를 해요 하니까 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방 투자자니 서울 재개발 재건축 관심 있어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 금액대별로 쭉 나니까 막 열심히 막 메모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 됐는데 뭐 지방 투자 안 하세요 하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된 김에 다주택 중과 피해서 정리하고 서울로 가려고 해요 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일반화를 할 수는 네. 없겠지만 그렇게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뭐 똘똘한 한 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세후 수익률을 지켜주게 되는
네.
상생 임대주택이 이게 똘똘한 한 채를 더 가속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만 오르는 분위기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2020년이래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올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차별화가 뭐 약간이 아니죠. 많이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든가 방송할 때 이젠 진짜 옥석 가리기 시대가 왔다.
네.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서초, 강남, 용산은 지금도 신고가를 갱신해요.
네네네.
미쳤어요. 아. 더군다나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를 네네. 해보고 있는데 매물도 별로 없어요.
네.
금액도 비싸요. 뭐 40평대 50억, 30평대 40억. 그냥 평형대 플러스 10억 하면 되는 네. 게 지금 현재 시세인데. 그런데도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즉, 상급지, 초양극화 시대가 네.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급지다.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테마가 명확한 지역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하다못해 서울의 빌라들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신통기획이다, 모아주택이다, 공공재개발이다 이러니까 빌라들도 뛰고 있는데
네.
즉 우리가 옥석 가리기 표현 드렸죠.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어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네.
누가 벗고 있는지 나타난다.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알고 투자를 한 건지 모르고 그냥 막 했다가 그냥 이제 물 빠지고 나오면 이제 진짜와 가짜가 네. 가려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의 중심에 지금 있는데요. 투자자분들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각자 도생의 시기 잘 살아남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